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12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근래에 가끔씩 나와다 한국말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한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가서 정말 쏟아 놓을 곳이 또 그런 그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3년 전에 참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아니 될 만한 통곡 이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23년 전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끝내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장 이식 수술이라 그냥 나한테 그냥 오는 자연적으로 오는 아픔이 아니겠느냐. 내가 뭐 특별히 뭐 잘했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이나 이런 것을 깨달았지만 사실 또 그렇죠. 우리가 아픔이 있고 뭐 병이 들면 뭐 꼭 잘못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소연을 한다 그러면 참 아픔을 너무나 이렇게 잘 적어내고 보여준 그러한 그 영화를 제가 한 4년쯤 전에 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분명히 많이들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와가지고 한국 사회나 필라델피아는 LA처럼 이렇게 크지 않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저 형하고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뭐 한국 영화나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익숙지 않고 제가 자랄 때는 한국 식당도 뭐 한국, 필라델피 말하면 하나 정도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에 쭉 자라서 한국 영화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영화가 왔는데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너무나 너무나 멋있다는 영화라 그래서 그러면 보자. 그래서 우리 식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영화가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저는 부산 용호동 나원자촌에서 자라다고 왔는데 부산에 가끔씩 이 국제시장에 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복잡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는데 정말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를 데리고 먼저 갔습니다. 우리 식구는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26, 27입니다. 4, 5년 전에 갔어요. 보고 나서 참 끝나고 나서 너무나 멋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6.25 전쟁을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학도병으로 싸웠습니다. 대구 근처의 마지막 전쟁, 그 다부동 전쟁의 치열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영접하신 그러한 간증을 지금 들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참 하소연을 해도 어디에다 할 수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눈물을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 딸 둘도 영어도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밑에 나오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빨개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아, 참 좋은 영화였구나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너무 좋았어. 또 다시 한번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혼자만 보면 안 되겠다.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고 싶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사실은 핑계는 내가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님 할아버지 분들 어떠가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얼굴에 보니까 벌써 눈물은 막 진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뭐 화장이든지 뭐든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네들은 그 여의도 광장에서 누구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정말 그 속에서 토할 정도로 아픔을 하소연하는 하면서 그때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교 때 강원도에서 피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두 분 봤는데도 더 보고 싶어요.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영어로 하는 이제 다소이나 그러나 멀티컬처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몇 명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한국의 6.25 때 전쟁하신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끝나고 나서 영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때까지 이 나이에 영화를 봤으면 얼마나 많이 봤겠냐. 그 뜻은 굉장히 많이 봤대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멋있고 감동적이고 그런 영화는 자기는 처음 봤답니다. 너무너무나 멋있고 특별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전쟁할 때 자기 부산까지 가봤대요. 어떻게 그 6.25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는지 제가 너무나 감동했다면서 또 국제시장 그 자체도 너무나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정말 눈물을 참 많이 흘린 데가 언젠가 하면 이제 그 주인공 되시는 그 득수 씨, 즉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자기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손녀, 손자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 이제 리빙룸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한국 사람들 모이면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든가 노래 부르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는 혼자서 조용히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찾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방에 가서 베개에 결려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낙순이도 찾았고 낙순이는 자기 동생이었는데 끝내는 이제 6.25 후에 헤어졌지만은 찾았습니다. 낙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 눈물이 막 참으려고 그래도 못 참겠어요. 특별히 그 사투리가 세게 나오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사투리 말을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감정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의 눈물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온 국민들을 대표해서 우는 그러한 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6.25의 그 아픔, 좀 하소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 또 어디 가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쏟아낼 수 있을까?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그것을 다 쏟아놓고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까? 우리 믿는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참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것이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어느새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결혼의 그 행복과 기대감도 얼마 가지 못해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주고 이혼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신입의 그 기대감도 어느새 실망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의 우정도 배신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정말 그 불행은 해고 없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 사랑, 참 그 뜨거움이 어느새 식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때그때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낼 수가 있어서 첫째는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래 우리 다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그 열심히 하면 혜택이 당연히 온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운동을 안 합니까? 조금만 의사 선생님이 그 근육 너무 뭐 이제 나이도 20대도 10대도 아닌데 뭐 근육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많이 걸으래요. 누구한테 그 임프레스 하려고 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걷기만 하면 운동이라는 겁니다. 왜 걷느냐? 그 간단 아무것도 아니지만 걸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온다는 그 혜택이 뭡니까? 몸의 아픔, 질병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것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쫓아낼 길을 있는 그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줄이게 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 다 쏟아놓지만은 쏟아놓을 그 아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 나한테 오는 질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나? 함으로 내가 그 어떠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과 한 시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슬쩍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살에 한국 부산 용어동 나은자촌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간 동기는 저희 아버님께서 6.25 때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부산에 와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 부산 용어동 나은자촌에서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자신해서 그럼 내가 거기 가겠느라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태어나서 거기 동네에서 그 있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 쏟아놓을 만한 일들이 참 그 어린 나이에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7살, 8살 돼서 초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나 혼자 촌에 있는 학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민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걸어서 30분,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20분 더 가면 제일 가까운 그 대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려운 것은 걸어가는데 조그만 마을이 거기 있어요. 그 마을에 애들이 살고 있는데 버스 정거장으로 가려면 그 길만 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딴 데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저 산 넘어 나원자 촌에 있는 두 꼬마들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원자 꼬마 두목이라고 하면서 자기 동네 지나가지 말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때 돌은요 조그만한 자갈 이런 걸 던지는 게 아니고 그때 나환자는 그들한테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줬었어요.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그냥 길이었잖아요. 그한테 우리 던집니다. 때에 따라서 주먹만한 돌도 우리한테 던집니다. 저는 그런 돌을 참 많이 맞고 얼굴에 많이 피투성도 많이 생기면서 우리 형하고 저는 그러한 세월을 한국에서 지내다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저는 느꼈는가, 먹힌 거 한번 당했는가 하면 그 멸시, 천대, 나 혼자 두목이라고 아닌데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가면 애들이 저하고 놀지를 않아요. 아마 그 부모님들이 저 애들하고는 놀지 말라고 했는지 같이 놀지도 못하고 항상 쉬는 시간에는 혼자서 그냥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오면 이제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이제 해방이 됐구나.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마틴 루터 킹이 1968년 1년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미국에 그때의 이 인종차별은 참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다는 그 친절하게 백인들이 여러분 안 대해준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중학교부터 시작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또 인종차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애들도 놀리기 시작하고 요새는 놀리지도 못하지만 놀리고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도 오래되신 분들은 다 겪었지만 45년대 40년 전에 왔던 그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부유한 분들이 없어서 가게 하시는 분도 제대로 없어서 다들 어려운 사소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딱 1년 반이 지나고 14살 때 됐을 때 아버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택시 운전사도 될 때 하시고 청소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딩을 크게 맡아서 그 빌딩 자체를 새벽에까지 청소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18살 때부터 저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노동부로서 청소, 페인트, 또 여러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깎고 그런 생활을 10대는 저는 하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람 앞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느 정도 부끄러웠는가 하면 그때에 미국에 오면 미국에는 그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그 프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것도 못 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사한테 가자고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보면 프롬은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5살 때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살 때부터 우리 꼬마들이 저 보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하소연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좀 심각했습니다. 34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6년 후에 41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제가 33살이 되면 지금 그때면 심장이식 수술을 처음 받을 때인데 그때는 부유한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이 심장이식 수술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돈이 없었어. 그때 우리 꼬마 애들 3살, 2살, 3살 애들 운동화를 못 사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운동화에 구멍이 났는데도 못 사줬습니다. 18년 전에는 저 여동생을 위암으로 잃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우리 형을 만성 우울증 편집증이라고 해서 또 잃었습니다. 나의 걸음도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정말 다 쏟아 놓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보는 세상은 좁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없고 쏟아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르게 세상을 볼 그러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누워서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25%입니다.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병실에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과 인펙션 때문에 또 죽는 사람이 1년 안으로 죽는 사람이 또 50%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25%입니다. 그러한 확률을 보면서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나면 죽는 확률이 이제 50%가 아니고 병실에서 죽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아슬아슬 뜹니다. 정신도 왔다 갔다 할 뜹니다. 그 5개월 동안 이제는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부모님한테도 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할 수 없고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하나님밖에 없죠. 생각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각오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못한 거 한번 해보자. 비록 믿음 생활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일요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압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다 압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일기로 작정을 합니다. 약이 몸에 많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깔끔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읽는데 이제 세 번을 읽었습니다. 세 번을 읽으면서 거기에 제가 하나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이 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한테 쏟아내올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또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저는 이런 한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그저 지나갔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애들도 아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때 그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저 하늘까지 닿는 그러한 욕심을 내서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체계대로 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그 성을 쌓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들이 하고자 한 것이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Make name for ourselves. 그때에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신 이유는 높은 탑을 쌓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저것들 봐라. 끝내는 저거 이름 내기 위해서 저런 것을 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슬라이드 있을 거야.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두바이에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차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저기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면서 나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고 설계할 수가 있나. 저 어떻게 하는지 할 줄 모릅니다. 저렇게 높은 거는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이 바벨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저거보다 더 높은 것을 지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짓는 것은 So that we may make name for ourselves. 우리 이름을 내고라 하자.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아픔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부터 미리 우리한테 경고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대로 살다가 노력하다가 또 왜 계속해서 아픔이 오는가 하면 1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신입니다. 돌을 써야 되는데 벽돌을 썼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장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디그리를 받아서 그 가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 커리어를 쌓아나가자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는 것은 돌은 무엇이고 벽돌은 무엇입니까? 벽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의 자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득했다. 필러로 위해서 컨비니언트하게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 문장, 그 단어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만세 반석입니다. 즉, 이 돌이란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서라 이겁니다. 이것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벽돌로 썼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를 하려고 해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가정을 하려고 해도 이 믿는 사람의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말 돌로 만세 반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지 아니면 벽돌로 우리가 우리 삶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이 됩니다. 저것이 교과서에 보면 로마의 그 2000년 전 그 상원들이 누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지금 다 허물어져 있지만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텍스북에 나옵니다. 저곳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그 포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도 저 와이프랑 거기 이제 한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한 6, 7년 전에. 저것이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서 제가 섰습니다. 서서 이제 광장을 보는데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모습이 저렇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저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구나.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 있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지은 것은 그래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돌은요, 얼마 동안 가는 줄 아십니까? 벽돌은 제 아무리 잘 구워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벽돌 우리가 단단하게 굽자. 저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잘 구워야지 오래 간다는 거. 아무리 잘 구워도 벽돌은 50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허물기지도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돌은 그것을 평생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역시 벽돌로 지어진 것은 다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벽돌 위에 있는 돌은 같이 넘어지지만은 기초와 기둥이 돌로 된 것은 아직까지 서 있구나 남아 있구나 너무나 너무나 좋은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교회는 우리의 아픔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투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그 불안정 우리의 실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초, 2초, 3초 드리겠습니다. 90에서 95 아니면 99%의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소연 아프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돌로 내 삶을 쌓아야 되는, 지어야 되는데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벽돌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아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본이, 근본이 어디에서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바벨탑을 드러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10대는 좀 힘들게 자랐지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미국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건축회사로서는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들어가서 29살 때 저는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프린스버가 되었습니다. 한 300명 되는 건축회사라면 꽤 큰 회사입니다. 한 10명의 그 주인, 즉 프린스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어떻게 29살에 프린스버를 시켜줬나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물었더니 그때 내가 29살인지 몰랐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흰머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 갈 때 참 그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염색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니까 좀 힘들어요. 저 흰머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20대는 잘 나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력이 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온 후에는 제가 가진 거 다 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책임자로서 월급도 많았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28살, 29살 때부터 벌써 멋있는 BMW를 몰고 다니고 돈 번 것은 은행에 저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넣어서 집이 한 7개, 28살부터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병원에서 딱 나오니까 경제가 뭐 지난 2007년에 경제가 안 좋듯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다음에 병원에 들어갔죠. 나오니까 제가 그저 가지고 있던 보험이 $1,000,000였는데 병원에서 다 써버렸어요. 심장 이식 수술하는 자체에 다 써버렸습니다. 병원비가 $600,000였습니다. 그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가면 하루에 3,000불이에요. 곱하기 5개월, 곱하기 한 달에 30일 계산하면 60만 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식 수술 자체가 3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치니까 원밀리를 다 써버리고 병원에서 저를 이제 디스처지 한 후에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약이 한 달에 1,500불입니다. 저는 평생 약을 이만큼 먹는데 1,500불인데 이 1,500불 낼 돈이 없었습니다. 1,500불은 택스 2,000불을 벌어야지 세금 내고 1,500불이 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애들한테 운동화를 못 사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순간에 1초는 아니지만 그 한 1, 2년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했던 BMW세에서 전부 다 잃었습니다.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아니라 드러놓을 것이 아니라 참 원망이 되어 나왔지만은 벌써 저는 벌써 그 후 그때는 성경을 세 번 읽은 후였습니다. 성경을 세 번 읽은 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탕을 삼아서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하든 직장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삶을 살든 친구를 사귀든 나는 돌로 쌓겠다. 내 방식대로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사귀든 내 교회를 사귀든 내가 직장을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내 이웃의 이름을 올리고 옆에 사람을 올리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 어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이 되는가 하면 성경을 세 번을 읽는데 다 아는 것은 거기에 있지만은 딱 한 가지가 저한테 크게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물려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죠.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딱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순종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세 번, 네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결정을 성경에 벌써 나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합니다. 영어로는 all the laws, all the prophets,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prophecy,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을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세네 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너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을 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는 저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특세도 나오고 교회 생활도 했고 근데 그 정리한 중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사랑,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은 소리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웃을 의도적으로 해치지만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써 있지 아니하고 이웃을 뭐 같이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저한테 파도처럼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말씀하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지 않으려면 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내 이름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운동을 하면 우리한테 좋은 혜택이 있고 아픔이 몸에 질병이 줄어드는 것을 알지만 하기 힘든 것처럼 내 이름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듣기는 쉽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새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리라 하여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여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좋은 그 부사장 즉 프린스 워를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물론 옆에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새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래도 저는 이제 새 삶을 살려면 이제 나는 반석 위에 서겠다 하나님 돌 위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비즈니스도 다를 수 있다 내 삶도 다를 수가 있다. 내 믿음 생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겠습니다.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시작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났더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다섯 번 임명이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또 뽑히게 되고 이 뽑힌다는 것은 설베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그냥 탁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엠플로이들 전부 다 설베이를 다 해요. 개인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그들의 satisfaction을 만족성을 다 보고 회사의 원망스러운 거 뭐 크리틱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딴 회사들하고 비교하여서 선정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성공시대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명을 받고 상원의 그 인준을 받아서 이제 건축 자문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온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즉 하나님 반석 위에서 돌 위에서 서서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따르다 이것입니다. 축복하고요. blessing하고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grace는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시는 grace, salvation,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 특권은 비행기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몸 하나인데 두 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와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하늘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축복은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즈니스나 삶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느냐?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지 않느냐? 딱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내 이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4, 5년 전에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안 내는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전에 너무나 미국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땄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그 말린스라는 그 프로페셔널 그 야구팀의 스테디움을 이제 새로 짓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주차장이 6천 대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총 책임을 우리 회사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회사에서 그 큰 것을 맡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건축가들이 이제 분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경쟁에 왜 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회사한테 설계자를 주느냐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이러한 것이 왔다고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는 그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났을 때쯤 이제 저한테 그게 12월 달이었는데 4월 달에 이제 경기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끝이 못 난 것은 그 스테디움 자체가 끝이 못 났습니다. 우리 설계하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스테디움이 이제 한 석 달 더 남았어요. 그럼 넉 달 후에는 이제 첫 그 게임이 이제 말론스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즉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빌딩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오는가 하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에 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 몇 개 했더니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기둥마다 금이 다 났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제가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된다는 경고보다 더 심했습니다. 차라리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그 자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 마음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건축가들의 그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문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다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주인 쪽에서는 싼 것을 좀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구조인데 우리는 반대했지만 그 쓴 것도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의 실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로스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석 달, 넉 달에 끝나기도 힘들 정도의 규모의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모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미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고객, 시공사, 또 우리, 또 우리를 도와준 딴 건축협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전부 다 자기네들 변호사들 다 데리고 앉았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장소는 정말 얼음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헬로 자체도 안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기도 중에, 네, 인간의 그 아픔이, 하소연하는 그 아픔이 대개 어디서 오나,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장하고, 그 다음에 너 이웃은 너 뭔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이메일을 고객한테 하루 전에 보냈습니다. 고객님, 어제 우리 스태프들 다 모여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다 모여서 회의실에서 모아서 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 심각하게 대중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일로 우리가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일로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일로 통하여서 진정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펜을 놓아놓고 정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 딱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고객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이 Hi, how are you도 아니고 I'm glad you are here도 아니고 glad는 아니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I'm not a believer 그래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와이프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메일이 어제 보낸 것을 봤는데 client confidentiality 때문에 대개 우리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이 내용은 괜찮다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저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을 나한테 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미팅 시작하느냐? 아침 9시에 시작한다. 얼마 동안 갈 것이냐?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을 꼭 하고 미팅 시작하십시오. 우리 부인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인 한 15, 20명들이 꼼짝 놀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하형록이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침 9시부터 우리 집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겠노라.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미팅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그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운 그 분위기가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한 기분을 있었습니다. 미팅을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다들 잘못이 없다고 그럽니다. 끝내는 화살이 저한테 이제 옵니다.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책임자로서 책임지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느냐, 당신이 이거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리디게이션 들어가면 당신이 책임이니까 50%, 주인은 20%, 시공사는 뭐 30% 이런 나누어 가시는 것이 미국의 법으로 허터갑니다. 그래 되면 4월 달에 경기 못 합니다. 그 리디게이션 시간이 계속 가야 되는 한 1년은 걸릴 거니까 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부드럽게 이 어마어마한 일은 완전한 저 책임은 아니지만은 또 분명히 비즈니스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일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고로 제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5명, 20명 되는 시선이 다 얼굴이, 눈이 내한테 왔잖아요. 그 눈이 테니스를 칠 때 고개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싹 들러서 누구한테 보는가 하면 내하고 같이 온 변호사하고 우리 인슈런스 컴퍼니 대표 눈으로 딱 갑니다. 그분이 한 1초, 3초 동안, 5초 동안 가만 말 안 하고 있더니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런 일을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이 했다. 하지만은 하형록 팀 하스라는 회사는 처음 봤다. 우리가 다 책임먹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우리 회사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가 하면 내가 그때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반항을 했든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딴 사람한테 밀었더라면 계속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자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 참 선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희생이, 예수님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부활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희생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지나간 일이고 이제 나는 그 부활, 그 성공, 즐거움, 이 행복 속에서만 살라고 노력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는 잘못된 믿음 생활 같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우리가 부활을 원하면 희생을 같이 안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때그때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것 참 많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하소연할, 쏟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때를 자꾸 우리는 줄이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서 질병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하소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지만은 그래도 열 번 올 것을 두 번 오고 그 나머지 여덟 번은 정말 하나님한테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을 살고 정말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라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의 삶을 말씀 위에 샀습니다. 희생으로 샀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았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Many of us have a lot of struggles in our lives. Struggles that translate into pain, disappointments, hurts, jealousy. We want to eradicate that from our lives. And God wants to eradicate that, erase that from our lives. And we often wonder as to why those things happen to us. Is it natural? Who caused it? The scripture lesson today is that some of them may be natural. Some of them may be God loves us so much, He makes it happen so that we can come closer to Him. But however, most of the time, we cause that to happen. All the struggles that we have in our lives are usually relationship-based. The struggle, the pain that you go through is really usually based on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from one another. That's where most of our hurts and struggles come from. Relationship with our parents, relationship with our friends, relationship with our boss, they all come from the times when we are trying to make a name for ourselves when it doesn't happen. You accomplish something and the boss does not recognize you, you have a disappointment and it turns into hurt. You have a friend that you shared all the secrets and he goes around tells somebody else your secrets. You get hurt and disappointments. And if you think about all these things, if you think about all these things, you are hurt, not because of that person, but you're hurt because you're trying to make a name for yourself and it's not happening. That's when we get hurt. That's when our hurt gets very profound. And God says in the Bible that something that I realized to my bones when I was in the hospital waiting for heart surgery is that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Meaning that He so loved us, He was able to sacrifice His Son, Himself, on the cross. It wasn't about God trying to make a name for Himself. It was about sacrifice based on one thing, that God is love. And that He wanted to love us just like Himself. So therefore, He died for us. In 3 days, He was resurrected. Meaning, when we love others as ourselves, God will give us the amazing blessings. It is difficult. It is very hard. If you're willing to win the life, if you're willing to win the gold medal in your sports, we are willing to sacrifice our lives and willing to exercise. Likewise, we need to exercise this. Too often we just rely on the resurrection of Christ Jesus and says, well, he was resurrected, so I'm a believer, I'm okay. Yes, maybe so, but we're going to have a struggle and challenges in our life. Our goal is to come before God, to pour our hearts. But God, at the same time, wants us to live a kind of life that we can minimize the times when we are hurt. I often tell this to people, and I haven't quite said this, to myself and say to the young people, in order for us to live God's way, in order to live the life with his, the word of the Bible, I try to live this life with a plan, but the plan that has no plan. I don't know whether they make sense or not. When you are so filled with your own agenda, when you are so filled with what you want to accomplish, if you really, really think about it, what you're doing in your life is trying to make a name for yourself. I am studying hard to become an architect. You're trying to make a name for yourself. It's going to bring you lots of struggles and hurts. So what I tell the folks is that if you want to live a life in a godly way, have a marginal life, have a purpose in life, not necessarily specific plans, have a purpose. And the purpose, if it's so clear, is what you want to do, and leave your day agenda open, you know who's going to fill that plan for you? It's God's going to provide that plans for you. How is he going to do this? Do it as God's way, Jesus' way. When Jesus came, you know what he did? Guess what Jesus' purpose was? Do you think we often say that when you want to become a doctor, when people ask,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lawyer. I want to be an accountant. Too often we as young people and adults, when we are training people, encouraging people, we tell them to describe what you want to do with noun. That's all noun. Doctor, accountant, architect is noun. Jesus basically said, do not try to describe what you want to do in your life with the noun, but with the verb. If you want to be a doctor, don't say that you want to be a doctor. That is not building your life in the word of God, the stone. But build on the verb. If you want to be a doctor, what do doctors do? They heal people. So when you want to be a doctor, people ask,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Say, I want to heal people. See, when you heal, have a desire to heal people, you don't have to be until to become a doctor to heal. You can heal right now. You can heal even when you're a teenager. Even when you're in school, you can heal. You can love others as yourself. In Tower of Babel, that Bible description that we talked about it, it's just that. You see, Jesus, when he came, he said, he didn't say, I want to be king one day. Did he say that in the Bible? Did he say in the Bible that I want to be a savior? He never described what he wanted to do with a noun. But we live life with a brick life that man made. All those descriptions that we tell ourselves, it's man made. I want to be a great pastor. That's a noun. What do pastors do? They heal people. Even the pastors should say,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heal people spiritually. That's standing firm on the word of God, that which is the stone. And today's Bible description of scripture clearly said, They try to build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that reaches the heavens. And how they did it? They use their own way. They use now. They build the life with their own way. And God was not pleased, and he destroyed it, demolished it. So I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live a life where you are loving others as yourself. When you love others as yourself, it automatically, you are not making a name for yourself. And if you're not trying to not make a name for yourself, who helps you to make a name for yourself? People around you will make a name for yourself. God will glorify. As you glorify you, God will glorify you.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이 있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쉴 수도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드러내고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동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소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픔을 정말 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삶, 반석 위에 서서 내 이름을 참 내려고 노력해서 아니 될 때 오는 아픔을 이제 줄이고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